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전화통화 성사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리나 베레슈크 부총리는 이날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세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통화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질문에 모르겠다면서도 확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레슈크 부총리는 두 정상의 통화가 중요한 움직임이 될 것이라면서 그들은 서로 말할 것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레슈크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어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시 주석이 러시아 방문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올렉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을 끝내게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일본 외무성은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본과 주요 7개국의 연대와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전달하는 한편 무력으로 상황을 변경하려는 러시아의 독자적 시도를 단호하게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용기와 인내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외무성은 밝혔습니다. 일본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0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55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 NHK 방송은 기시다 총리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접경도시 푸제미실에서 열차에 탑승하는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외무성은 기시다 총리가 22일 폴란드로 돌아가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중미 2개국 순방 시기에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할 예정이라고 타이완 총통부가 밝혔습니다. 리뉴찬 총통부 대변인은 오늘 차이 총통이 중미 과테말라와 벨리즈 방문 일환으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 총통들은 그동안 중남미 지역 수교국들을 방문할 때 미국을 경유지로 삼아왔습니다. 총통부는 차이 총통이 30일 뉴욕을 경유해 4월 1일 과테말라에 도착하며 이어 벨리즈 일정을 마친 뒤 5일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이 총통의 미국 경유 중 일정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유이 타이완 외교부 차관은 차이 총통과 케빈 메카시 미 하원의장의 회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세부 사항은 준비가 완료되면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 간 어떤 형태의 공식적 왕래도 반대하며 타이완 지도자가 어떤 이유로든 미국에 가는 것을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최대한 많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최근 의회가 통과시킨 2023 코로나19 기원법에 서명하면서 공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공개하겠다는 의회의 목표에 공감한다면서 지난 2021년 정보 당국에 코로나 기원 조사를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라고 지시했고 해당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기원을 철저히 파헤쳐 향후 유행병을 더욱 잘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우한바이러스학연구소의 잠재적 연결을 포함해 코로나19의 기원과 관련된 모든 기밀 정보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막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준수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기밀 해제하고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상하원은 지난 10일 시행 90일 안에 중국 우한바이러스학 연구소와 코로나19의 잠재적 연결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 공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한국 서울 시민들이 같은 한자권 나라인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시민과는 가치관이 조금 다르고요. 오히려 미국 뉴욕 시민과 비슷하다고 분석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시선을 끕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1월 아시아 12개 나라와 미국, 영국, 프랑스 주요 도시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한국 KBS 방송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설문은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전통과 미래, 원칙과 실용, 물질과 인간 중에서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서울과 도쿄, 베이징 세 도시 시민들은 모두 실용보다는 원칙을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베이징 시민들의 원칙 선호가 월등히 높았고요. 서울과 베이징 시민은 미래보다는 전통을 중시했지만 도쿄 시민은 반대로 미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물질과 인간의 선택 항목에서는 서울 시민만 유일하게 물질이 더 중요하다는 결과를 냈습니다.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시민에게도 같은 질문을 한 결과 서울의 20, 30대 젊은 층에서 나타난 물질 선호 현상이 뉴욕 20, 40대, 20대, 40대 시민에게도 유사하게 보인다는 점을 한국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관계자는요, 여러 인종과 민족이 돈을 벌기 위해 찾는 뉴욕은 미국의 전통적 도시의 인적 구성과 다르다는 점이 아시아의 어떤 도시보다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지향 도시인 서울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이고요. 오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지금 3월 21일 화요일 오전 9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 영상 4도에 맞습니다.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3월 22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전에는 평안북도 자강도 쪽으로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 자강도, 황해도, 용현, 또 함북과 삼지연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경북도 양강도 밤까지 비나 눈이 1에서 5m, 5cm, 또 5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지역으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 영상 7도에서 21도 예상합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에는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고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1.5m를 일겠습니다. 서해바다 흐리고 가끔 비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0.5m로 잔잔히 일겠고요. 먼바다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상 4도, 낮 최고 영상 16도 예상합니다. 신의주 4도에서 13도, 개성 5도에서 12도, 함흥 4도에서 18도, 원산 7도에서 17도, 청진 2도에서 11도, 끝으로 해산 지역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022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극의회가 해산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먼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행보부터 알아보죠.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외곽의 부누코보 공항에 도착하는 걸로 2박 3일간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공항에는 드미트리 체르니셴코 부총리 등 러시아 정부 고위 관리들이 나와서 시 주석을 영접했습니다.
네, 자, 도착한 첫날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고요?
네, 시 주석은 바로 크렘린궁으로 가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고요. 약 4시간 반에 걸친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은 비공식 성격의 회담이고요. 시 주석 방문 이틀째인 21일에 공식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양국 간의 현안과 국제 정세 등 광범위한 의제가 다뤄질 거라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네, 자,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한 게 얼마 만인 거죠?
약 반년 만입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네, 시 주석의 이번 모스크바 방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첫 번째 방문이고요. 이달 초 3기 집권을 시작한 이래 첫 공식 외교 일정이기도 합니다.
네, 뭐 그만큼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두 사람이 20일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네, 푸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두 발언해서 중국이 최근 수십 년 동안에 이룩한 경제 성장과 시 주석의 영도력에 대한 덕담을 전했습니다.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뭐 중국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제안을 내놓은 바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서 중국 정부가 주권 존중, 적대 행위 중단, 핵 사용 금지 등 12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우크라이나 평화안을 발표했는데요.
네.
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중국의 제안을 존중하면서 주의 깊게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은 대부분의 국제 문제에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우크라이나 현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 관리들은 물론이고 시 주석 자신도 이번 러시아 방문을 우정, 협력, 평화의 여정으로 묘사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에 맞서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움직임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진핑 주석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네, 시 주석은 모두 발언에서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러시아를 다시 방문하게 돼서 기쁘다면서 러시아는 중국 국가주석으로 다시 선출된 후에 처음 방문하는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같거나 비슷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포괄적, 전략적 협력의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푸틴 대통령의 지도하에서 러시아가 큰 국가 성장을 이뤄냈다고 덕담을 건네면서 내년 대선에서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 대통령을 또 선출할 걸로 확신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푸틴 대통령이 그동안 외국 정상들이나 또 자국의 고위 관리들하고 회담을 할 때요, 아주 긴 탁자를 놓고 멀리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네, 이번에는 작은 이 사각형 탁자를 가운데 두고 나란히 앉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모스크바를 찾은 다른 해외 정상들과는 5m에 달하는 긴 테이블 양끝에서 얘기를 나눴던 거 아주 대조적인데요.
네.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립이 심화하고 있는 이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이번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에 어떤 입장인가요?
네, 회의적이면서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게 민간시설 공습과 전범 행위 등을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군의 철수를 촉구하길 기대하고 있지만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But we are concerned that instead China will reiterate calls for a ceasefire.
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안에 러시아군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휴전을 촉구할 걸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군의 완전 철수를 다루지 않은 휴전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점령을 승인하게 되고 러시아가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시기에 또다시 전쟁을 재개할 수 있게 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서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다시 들어보시죠.
The world should not be fooled by any tactical move by Russia, aided by China, or any other country.
네,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해법 없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대로 전쟁을 동결하려는 러시아의 전술적인 움직임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고 이 커비 조정관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갔죠.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주요 7개국 정상들 가운데서는 가장 늦게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건데요.
네.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에 맞춰서 우크라이나를 사전 예고 없이 깜짝 방문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기시다 총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용기와 인내의 경의를 표하고 G7의 올해 의장국으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변함없는 연대를 보여줄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국무부가 20일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997년부터 해마다 전 세계 198개 국가와 지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해왔는데요.
네.
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외교, 경제, 또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네, 뭐 국가별로 다루니까 양이 상당히 방대할 텐데요. 주요 나라 관련 내용 좀 보죠.
네, 먼저 러시아부터 보면요. 이 보고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즉결 처형, 고문, 강간,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민간인 기반 시설을 공습하는 등의 행위가 모두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민간인들이 러시아 지역에 강제 이주된 사례들도 적시했는데요.
네.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0일 보고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서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의 발언 내용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죠.
네, 블링컨 장관은 중국 정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수많은 전쟁 범죄와 만행에 대해서 러시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비판하는 대신에 러시아가 계속 그런 만행을 자행할 수 있도록 이른바 외교적 은닉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보고서는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인위적 구금, 신체적 자유 박탈, 강제 불임과 강제 낙태, 강간, 종교와 신앙의 자유 탄압, 강제 노동과 표현과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 내 일부 무슬림 복역자 또는 파룬궁 수련자들에게서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고 일부 인권단체와 운동가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네, 이란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20대 여성 마흐사 아미니 씨 사망 이래 불거진 반정부 시위를 이란 정부가 광범위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점, 또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성들에 대한 억압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법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는 당국의 살해 행위와 표현의 자유 제약 등이 언급됐습니다.
네, 자, 미얀마 관련 내용도 볼까요?
네, 미얀마에서는 2021년 2월 쿠데타로 군사 정권이 집권한 이래 2,9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7,000명 이상이 구금돼 있으면서 군사정부가 이 통제권을 더 공고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네, 인도에 대해서는 종교적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폭력, 위협, 임의체포, 수용 실태 등이 지적됐습니다.
네, 북한도 보죠.
네, 북한에서는 여전히 살인, 고문, 인신매매 등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모든 수준에서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효과적인 조사 체계가 없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네, 그런가면 한국에 대해서는 정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명예훼손죄가 광범위하게 적용돼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군대 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네, 대치고 저는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태국 의회가 해산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20일 마하 와지랄롱꾼 태국 국왕이 하원 해산안을 제거했습니다. 이로써 태국에서는 곧 총선이 치러집니다.
일자가 잡혔습니까?
관련 일정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태국 법에 따르면 의회 해산 후에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요.
네.
네, 로이터 통신은 소식을 이 문제를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오는 5월 14일 총선이 있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뿌라유차노차 현 총리가 총리직에 다시 도전할까요?
네, 다시 출마할 걸로 예상됩니다. 뿌라유 총리는 지난 2014년 쿠데타로 당시 잉낙 친화와 총리 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했습니다.
네, 자 뿌라유 총리에 맞서 야권 후보 중에서는 누가 유력할까요?
네, 탁신 친화 총리 전 총리의 딸이자 잉낙 친화 전 총리의 조카인 페통탄 씨입니다. 페통탄 씨는 태국 최대 야당인 푸아타이당의 총리 후보로 나설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약 38%로 뿌라이 총리를 크게 앞섰습니다.
네, 오는 5월에 치러질 총선 결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나오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를 보면요. 푸아타이당이 제1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푸아타이당이 하원의 절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할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네.
네, 이 푸아타이당은 태국 북부, 북동부 지역에서의 탁신 전 총리에 대한 강력한 지지 덕에 지난 22년 동안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승리한 바 있습니다. 네, 페통탄 씨도 지난주 푸아타이당 소속 후보들을 소개하는 한 행사에서 당이 이번에 크게 이길 걸로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뿌라유 총리 진영이 재집권을 노리고 있는데 뭐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뿌라유 총리와 그의 루엄타이 쌍차당은 일단 보수적인 태국 사람들이 가진 탁신 전 총리에 대한 반감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군부가 만든 헌법에 따라서 이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도 차기 총리를 뽑는 표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야당이 다수당이 돼도 군부의 우호적인 이 상원의 도움으로 뿌라이 총리 같은 군부 출신 인사가 다시 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의 의석 500석 가운데서 푸아타이당이 20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에 이들을 정부에서 배제하는 게 어렵거나 불가능할까라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네, 태국에서는 상원도 총리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총선에 새로 뽑힌 하원 의원 500명 그리고 임명직인 상원 의원 250명이 합동 회의에서 총리를 뽑습니다. 참고로 태국의 하원 의원 가운데서 400명은 각 선거구에서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로 뽑고요.
네.
예, 나머지 100명은 정당 선호 투표 결과에 비례해서 선출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곧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뉴욕과 워싱턴 DC가 폭력 시위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는 미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연기금 투자 제한 결의안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의회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이어서 항공기 조종사들과 활주로 등에서 작업하는 지상 요원이 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국방부 보고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만간 기소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2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뉴욕시와 워싱턴 DC 당국이 만일의 사태 대비해 보안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본인이 기소될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항의할 것을 촉구했기 때문인데요. 뉴욕에서는 경찰 간부들과 뉴욕시장실 공공안전보좌관들이 회의를 열고 폭력 시위 등을 대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뭐라고 했는지 좀 더 자세히 보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 21일에 자신이 검찰에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패하고 매우 정치적인 맨해튼 지방검찰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오늘 2024 대선에서 가장 앞서는 공화당 후보이자 전직 대통령인 자신이 오는 21일에 체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기소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랜 관리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방 기소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임기 2년이 지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그런 법적 보호막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조사받고 있는 사건은 연방 차원의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일 기소된다면 뭐 이 미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지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자,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가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성인 영화 배우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제공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크 코언 씨가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 여배우,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의 합의금을 건넸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이 이후 코언 씨에게 이 돈을 변제해줬고 이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위조했다는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네, 코언 씨는 뭐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요?
예, 뉴욕 지방 연방 지방 법원은 지난 2018년 코언 씨가 데니얼스 씨와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또 다른 여성 캐런 맥두걸 씨에게 입막음죄로 합의금을 건넨 것과 관련해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방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지는 누가 결정하나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여부는 맨해튼 대배심에 달려 있습니다. 자, 대배심은 지역사회에서 뽑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재판에 참여해서 피의자와 검찰, 증인의 증언까지 다 듣고 피의자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소배심과 달리 대배심은 검찰 측이 사건을 수사해 제시한 증거를 듣고 피해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연방재판을 비롯해서 뭐 많은 주가 이 대배심 그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뉴욕 대배심은 23명이고요. 증거를 듣거나 심의하려면 최소한 16명이 참석해야 하고 12명이 기소를 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 대배심 절차를 알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대배심의 심사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또 대배심 절차에서는 판사도 없고 피고인의 대변인도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 증인을 소환해 질문하고 대배심도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죠. 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코안 씨와 코안 씨의 법률 고문이었던 로버트 코스텔로 씨 등이 출석했는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증인 출석 요청을 받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는 증인 출석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이미 선언했는데요. 기소된다면 정치적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잘못을 부인하면서 자신에 대한 혐의가 이 차기 대선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랜 우군인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엘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정치적 수사로 몰아서 지지자들이 더 결집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차기 대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경쟁할 사람들이 있죠.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이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인물이죠.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해당 수사에 정치적 동기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르노스타의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불한 것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 다른 잠재적 경쟁자들 역시 기소가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옹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의회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나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의회를 통과한 연기금 투자 제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임 중 첫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해당 결의안은 이 마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좋아하지 않는 위험 요소를 불법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은퇴 저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여러분이 힘들게 번 돈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가 공화당원들이라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마가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의 첫 글자를 딴 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세웠던 이 구호를 따르는 공화당원들을 마가 공화당원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마가 공화당원들을 언급하면서 거부한 결의안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해당 결의안은 연기금 투자 때 투자 대상의 ESG, 즉 환경, 사회적 책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엔 연기금의 투자를 결정할 때 재무적인 면만 고려하도록 했는데요. 노동부가 작년 11월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규정을 개정해 근로자의 저축연금으로 투자할 때 ESG에 대해서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의회가 정부 규정을 뒤집어서 ESG를 다시 고려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네, 공화당 측에서는 왜 정부 방침을 뒤집으려 한 건가요?
네,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규정이 워크, 즉 차별 반대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수성을 주입하는 것에서 비롯된 진보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연기금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진보적인 관행을 따르게 함으로써 투자를 정치화했다는 주장인데요. 따라서 해당 정책을 반대하는 의지를 보여왔고요. 작년 11월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관련 법안을 추진했고 지난달에 이 법안이 통과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상원은 민주당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상원에서도 지난 1일 50대 46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조 맨친, 존 테스터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정부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연기금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ESG, 이 환경, 사회적 책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그런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결의안은 ESG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ESG를 아예 고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 의회 어떤 반응인가요?
예,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20일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월스트리트가 힘들게 번 돈을 저축을 늘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극좌 정치 의제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노인과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민주당 쪽 반응도 들어보죠.
예,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이 모든 회사와 모든 투자자에게 자신들의 견해를 강요하고 있다며 개인 투자 결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맨친 상원 의원은 의회의 명백하고 초당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복지보다 행정부의 진보적인 의제를 우선시하기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 연기금 투자 시에 이 ESG를 고려하도록 한 이유가 뭔가요?
네, 정부는 ESG를 고려하면 수익이 증대될 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재정적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다시 뒤집기 위해선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2년여 만에 첫 의회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을까요?
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총 10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각각 12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37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총 250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군의 건강에 관한 새로운 국방부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국방부가 미군 내 항공 분야 종사자들의 암 발병률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조종사들과 지상에서 이를 보조하는 인력이 이 암에 걸릴 위험이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암 발병 확률이 얼마나 더 높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 조사는 지난 1992년부터 2017년 사이 조종사와 지상요원으로 복무했던 군인 약 9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전투기 등 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일반인들보다 어떤 종류의 암이 등 발병할 확률이 24%, 그리고 활주로에서 비행을 지원하는 지상요원은 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업무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나눠서 보면 어떤가요?
네, 우선 조종사들은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 흑색종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87% 가까이 더 높았고요. 갑상선암에 걸릴 확률은 40%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전립선암, 여성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각각 16% 더 높았습니다. 지상요원의 경우 뇌와 신경계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20% 가까이 높았고, 갑상선암에 걸릴 확률은 15% 더 높았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연구 내용이 기존의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그 범위인데요. 기존에는 항공기 조종 인원에 대해서만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지상요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고요. 또 이들의 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항공기 조종 병력 그리고 지상직 병력 모두 일반적으로 암 발병률이 높게 나온 건데요. 사망률은 어떤가요?
네, 사망률은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낮았습니다. 보고서는 이는 해당 군인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의 암 발병률이 높은 것은 어떤 이유에선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어느 특정 요인을 지목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번 연구 결과가 해당 분모가 암을 유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력 혹은 흡연이나 음주 같은 다양한 잠재적 원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군 조종사와 지상 요원은 그동안 암에 걸릴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요?
네, 항공기 연료나 항공기 세척 또는 보수를 위한 물질, 그리고 강력한 레이더 시스템 등에 노출돼 있다며 이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사해 줄 것을 오랫동안 요청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연구는 지난 2021년 국방수권법에 따라서 의회에 조사하도록 요구됐기 때문에 이뤄졌는데요. 자, AP통신은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들이 질환을 얻게 되는 이유에 관해 좀더 폭넓은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제도의 연혁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 시간입니다. 미국 수정헌법은요, 그 내용에 따라 몇 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중앙정부 권한 변화, 주정부 권한 제한, 선거권자 권한 변경, 그리고 헌법 구조 변경과 관련된 항목들인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수정헌법 세 번째 시간으로 주정부 권한 제한과 관련된 조항들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조항 가운데 주정부 권한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조항으로는 수정헌법 제14조와 15조가 있습니다. 앞서 수정헌법 제13조가 노예제도를 철폐한 것인데 비해 14조는 노예도 미국 시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시민권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수정헌법 제15조는 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려고 제정됐습니다. 14조는 또 정당한 법의 절차와 평등한 보호를 통해 주정부가 시민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 수정헌법 제19조는 여성 투표권 보장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성별을 이유로 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1919년 연방의회가 이 수정안을 통과시킬 당시 미국 안에서 여성들에게 완전한 투표권을 부여했던 곳은 15개 주에 불과했습니다. 또 수정헌법 제24조는 납세 여부에 따른 참정권 제한을 없앴습니다.
대통령 또는 부통령 선거인들 또는 합중국 의회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을 위한 예비선거 또는 그 밖의 선거에서의 합중국 시민의 선거권은 인두세나 기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합중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1962년 당시 이른바 투표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지역이 모두 5개 주였습니다. 하지만 수정헌법 24조가 발효되면서 연방선거에서 이런 세금 부과가 모두 금지됐습니다. 그래도 주 차원에서는 여전히 투표 세금 부과가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1966년 연방대법원은 평등한 보호 조항에 따라 모든 주와 지역 선거에서 투표 세금이 금지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밖에 수정헌법 제26조는 주와 지방정부 선거 연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령 18세 이상의 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연령을 이유로 하여 합중국 또는 주에 의해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미 연방대법원은 1970년 연방의회가 연방선거에서 선거 연령을 낮출 권한이 있지만 주나 지방선거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정부가 주나 지방선거에서 선거 가능 연령을 최소한 21세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연방의회는 모든 선거에 있어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도록 하는 헌법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습니다. 이 수정안은 빠르게 비준됐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수정헌법 세 번째 시간으로 주정부 권한 제한과 관련된 조항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와 사회적 갈등이 예술가와 작가에게는 언제나 풍부한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제 대공황 상황에서 미국인이 어려움과 갈등을 겪는 현실은 작가나 예술가의 작품 세계에 다양한 소재를 제공하는 원천이 됐습니다. 화가들은 이 시기 미국인들의 메말라버린 꿈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선택한 색깔은 인간 정신의 상실과 황폐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음악가들은 경제 대공황 상황에서 지치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미국인들의 긴장과 불확실성을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시대적으로 힘든 시기가 주는 압박감은 작가의 상상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1930년대 미국 모습이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라는 시대적 어려움은 화가와 음악가, 작가, 모든 예술가의 창작 활동에 풍부한 소재가 됐습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인 대공황은 예술적 상상력과 또 창조적 표현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미국인 수백만 명은 고난과 역경에 부딪히고 싸우면서 서로 비슷한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일상에서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근심 걱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영화나 라디오, 또는 다른 새로운 형식의 예술을 함께 추구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예술과 대중문화는 이렇게 경제대공황 현실 속에서 성장하고 또 자리매김했습니다.
1930년대 가장 대중적인 음악은 스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재즈 음악이었습니다. 스윙 재즈는 박자가 춤추기에 적당해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국에서 스윙 재즈의 전성기를 불러오고 스윙의 왕으로 인기를 누린 연주자는 베니 굿맨이라는 클라리넷 연주자였습니다. 베니 굿맨은 대공황 시대 가난한 미국인들이 어깨를 들썩이며 신나게 춤출 수 있는 즐겁고 흥겨운 곡을 연주했습니다.
클라리넷 연주자 베니 굿맨과 다른 음악가들의 활동으로 1930년대의 스윙 재즈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스윙 재즈는 처음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소수의 흑인 음악가가 연주하는 낯선 종류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중반에 이름이 알려진 백인 음악가들이 스윙 재즈를 연주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음악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스윙 재즈가 대중에게 알려지고 인기를 끌기까지 라디오의 힘이 컸습니다. 미국은 1920년대 이미 수백만 명이 라디오를 구입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각 가정에서 라디오를 쉽게 들을 수 있었고 그만큼 일반 대중에게 라디오라는 매체가 지닌 영향력이 정말 컸습니다. 라디오는 1930년대에 더 성장했고 라디오 제작자들은 더 능숙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했습니다. 라디오는 이미 정치와 대중문화 모두 중요한 힘이 된다는 것을 일찍부터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 서는 배우들은 라디오로 전해지는 이 새로운 형식의 예술이 특별한 필요성과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대중화하고 인기를 얻은 음악은 스윙 재즈만이 아니었습니다. 베토벤이나 바흐 같은 위대한 음악가들이 작곡한 클래식 음악의 인기도 올라갔습니다. 1930년 콜롬비아 방송은 일요일 오후 시간에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회를 방송했고 그 다음 해에는 미국의 3대 방송사 중 하나인 MBC에서 매주 오페라 공연을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 MBC 방송은 당시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던 이탈리아의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에게 미국 라디오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와 방송사 오케스트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토스카니니와 MBC 오케스트라가 마련한 라디오 특별 연주회 10개 가운데 첫 번째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창일 때 미국인 수백만 명은 토스카니니가 지휘하는 MBC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라디오로 감상했습니다. 음악과 라디오 모두에게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라디오가 보급되고 처음으로 일반 대중 수백만 명이 동시에 위대한 작곡가들의 고전 음악을 오케스트라가 직접 연주하는 소리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인들이 라디오 앞에 모인 것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가 큰 이유였습니다. 음악은 라디오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음악보다 미국인들에게 훨씬 더 인기를 끌었던 것은 새로운 배우들이 출연하는 흥미진진한 라디오 주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리고 출연자들이 들려주는 재밌고 우스꽝스러운 얘기에 울고 웃었습니다. 라디오 청취자들은 미국의 유명 희극인 잭 베니와 프레드 앨런, 에드거 버겐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들었고요. 조지 번스, W.C. 필즈 같은 배우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국인들은 라디오를 들을 때는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경제 대공황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손이 많이 간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do you think I'm high maintenance?
Did somebody say that you are?
My husband said that.
Well, to be honest, you can be picky about certain things, but I wouldn't say you're high maintenance.
Really? I feel like I can be a bit demanding sometimes.
No, not at all. You're just particular about what you like,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I think it adds to your unique personality.
손이 많이 가는
high maintenance.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까다로운 이런 뜻이죠.
High maintenance. I wouldn't say you're high maintenance.
나는 당신을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라 부르진 않겠어요. 그는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다.
He is high maintenance.
자, 반대 표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덜 가는 스타일이다.
Low maintenance.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think I might be low maintenance.
That's a great quality to have. Your low maintenance personality is one of the things people love about you.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think I might be low maintenance.
내 생각에 나는 손이 덜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Your low maintenance personality is one of the things people love about you.
당신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성격이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high maintenance.
비슷한 표현으로 감당하기 힘들다.
handful.
handful이란 표현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Have you met the new guy at work yet?
Yeah, I have. What do you think of him?
Well, he's definitely a handful.
Yeah, I can see how he'll be a handful.
He brings a lot of energy to the team, but he's also very demanding.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ave you met the new guy at work yet?
회사에 새 직원 만났어요?
What do you think of him?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He's definitely a handful.
그는 진짜로 다루기 힘든 사람입니다.
He's a handful.
다루기가 벅찬 사람이란 뜻이죠.
He's also very demanding.
그는 또한 너무 까다로워요. Demanding, 요구사항이 많아서 까다로운 사람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합니다. demand가 요구하다라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He's also very demanding.
그는 또한 너무 까다로워요. 자, 그럼 끝으로 손이 많이 가는
High maintenance.
High maintenanc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think I'm high maintenance?
Did somebody say that you are?
My husband said that.
Well, to be honest, you can be picky about certain things, but I wouldn't say you're high maintenance.
Really? I feel like I can be a bit demanding sometimes.
No, not at all. You're just particular about what you like,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I just think it adds to your unique personality.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손이 많이 가는
High maintenance.
그는 다루기가 벅찬 사람입니다.
He's a handful.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생방송 영어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